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이은경입니다. 최근 프랑스 파리에 있는 한 언론사가 테러를 당해 직원과 경찰 등 12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소행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신년 인사회에서 대단히 충격적이고 정당화될 수 없는 무자비한 범죄 행위라면서 이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 초석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오늘의 세계 시간에 프랑스 언론사 테러 공격 사건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 뉴스로 시작합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소니 영화사에 대한 북한의 해킹 사건과 관련해 추가 대북 제재 조치를 담은 새 행정명령을 승인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전제 조건 없는 대화 재개를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남북 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한국 국회 결의문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미국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다수당이 된 제114대 의회가 지난 6일 개원했습니다. 스리랑카 대통령 선거에서 10년간 집권한 마힌다 라자팍사 대통령이 3선에 실패했습니다.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먼저 한 주 동안 있었던 한반도 관련 소식들을 살펴보는 한반도 전망대로 문을 열겠습니다. BOA 서울지국 박병윤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소니 영화사에 대한 북한의 해킹 사건과 관련해 추가 대북 제재 조치를 담은 새 행정명령을 승인했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명령의 제재 대상은 누굽니까?
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 서명한 행정명령의 제재 대상에는 소니 영화사에 대한 해킹의 주범으로 알려진 북한의 정찰총국 등 기관과 단체 3곳 그리고 개인 10명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제재 대상에는 정찰총국 외에 북한의 무기 판매를 담당하는 조선광학개발주식회사와 국방연구를 담당하는 당군무역회사가 포함됐습니다. 또 개인은 이들 단체에 소속된 김영철 정찰총국장을 비롯해 길종훈과 김광현 등 10명입니다. 이들 제재 대상은 미국 내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전면 차단되고 미국인들과의 거래 역시 모두 금지됩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특히 미국 재무장관이 국무장관과 협의해 북한 당국과 노동당 관리들 그리고 관련 기관들에 대해 제재를 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발동한 행정명령은 기존의 제재와 함께 조금 이례적인 강경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같은 조치를 한 배경은 뭔가요?
네. 오바마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대북 행정명령이 발표된 지난 2일 오후 미국 정부가 북한의 소니 영화사 해킹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당국자는 소니 영화사에 대한 공격이 매우 파괴적이고 강압적인 것으로서 선을 넘은 행동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서 자료를 삭제하고 개인들의 행동을 규제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 당국자는 따라서 이번 공격에 매우 신속하고 결정적인 방식으로 대응할 필요를 느꼈다며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는 이번 행정명령 말고도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내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존의 행정명령 13382는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확산에 연루된 기관과 개인에게 제재를 하고 있고 행정명령 13551은 북한의 불법 행위에 연루된 기관과 개인에게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새로운 행정명령으로 미국 정부는 북한 정부나 노동당을 지원하는 모든 기관과 개인을 제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명령은 북한에 대한 제재 범위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미 국무부는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이어서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조치가 될까요?
아직까지 후속 조치가 어떤 것이 될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네.
젠 사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5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북한의 해킹 공격에 대한 대응 조치의 첫 단계며 추가 조치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이 자리에서 소니 영화사 해킹의 배후가 북한이 아닐 수 있다는 일부 지적을 일축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미 연방수사국 FBI가 공개한 증거 외에도 북한의 소행임을 입증하는 비공개 증거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 대북 제재 조치를 담은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남북관계 개선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미국 내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은 별로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과 정상회담 추진을 위한 평양 당국의 의지가 관건이라는 그런 지적인데요.
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국 신안보센터의 패트릭 크로닌, 아시아태평양 안보담당 선임국장 같은 전문가는 북한이 진정으로 외교를 원한다면 대화에 나서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뿐만 아니라 기존의 유엔 대북 제재와 국제사회의 인권 압력을 포함해 핑계를 댈 수 있는 건 얼마든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조셉 디트라니 전 국가비확산센터 소장은 이번 행정명령이 북한의 소니 영화사 해킹과 불법 무기 판매를 특별히 겨냥해서 내놓은 제재 조치며 남북 대화나 남북 정상회담 논의와는 무관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내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대체로 올해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될지 여부는 한국과 신뢰를 구축하고 의미 있는 대화를 하겠다는 북한 지도부의 의지에 달려있는 문제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그렇죠. 북한이 황병서 등 고위급 인사를 한국에 보내서 제2차 고위급 접촉을 갖기로 합의를 하고도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이를 무산시킨 것도 사실 대화 의지가 있었느냐 뭐 이런 것을 가늠하는 중요한 열쇠가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네. 어떻든 미국의 정보기관 수장들이 소니 영화사에 대한 사이버 공격의 주범이 북한이라고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이들이 제시한 근거는 뭔가요?
네. 지난 7일 미국 뉴욕에서 사이버 보안 회의가 열렸습니다.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장은 이 회의의 기조연설에서 소니 영화사 해킹은 북한의 정찰총국이 총괄했으며 이 기관의 책임자인 김영철 총국장이 명령한 게 틀림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같은 회의에 참석한 미 연방수사국 FBI의 제임스 코미 국장은 북한이 소니 영화사 해킹의 배후라는 추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코미 국장은 소니 영화사를 위협한 해커들의 IP 주소들을 추적한 결과 북한이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들로 밝혀졌다고 말했습니다. 코미 국장은 또 북한이 해킹 근거를 숨기기 위해 프록시 서버들을 활용했지만 그러나 가끔 이들 서버를 사용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엉성함을 노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말씀하신 프록시 서버라는 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프록시 서버라는 게 어떤 겁니까?
네, 프록시 서버는 빌린 IP 주소를 이용해서 다른 연결망에 간접적으로 접속할 수 있게 해주는 컴퓨터 응용 프로그램인데요.
네.
IP 주소를 세탁하거나 인터넷 연결망 차단을 우회하기 위해서 자주 사용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 소니 영화사를 해킹한 조직으로 지목된 북한의 정찰총국, 어떤 조직입니까?
북한 정찰총국은 인민무력부 산하에 있는 첩보 수집과 대외 공작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정찰총국은 한국 정부와 해외를 겨냥한 각종 공작 활동을 총괄하고 공작원의 양성과 침투, 그리고 파괴 공작과 요인의 암살과 납치, 테러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외국 컴퓨터망에 침입해 비밀 자료를 해킹하고 바이러스를 유포하는 공작을 하는 이른바 121국도 정찰총국에 속해 있습니다. 정찰총국은 중국의 베이징을 비롯해 선양과 다렌 등에 사이버전 수행 거점을 설치하고 121국 인력을 파견해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북한의 소니 영화사 사이버 공격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통령 행정 명령의 배경과 이에 따른 파장 등을 정리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에 한반도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6일 출범한 제114대 미 의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미 의회는 개원 직후부터 북한의 소니 영화사 해킹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그 첫 번째 움직임으로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미 하원의 일리아나 로스 레티넨 의원이 지난 8일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식 명칭은 2015년 북한 제재와 외교적 승인 금지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하원 외교위원회의 스티브 샤벳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을 비롯해 제리 코넬리 의원과 매트 셀먼 의원, 테드 포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고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지 말도록 하는 것으로 북한에 미국 외교 공간이나 연락 사무소를 열지 말도록 제한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로스 레티넨 하원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배경은 뭡니까?
로스 레티넨 의원은 최근 일련의 사건들이 북한 당국의 범죄적 속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고 지난 몇 년간 쌓인 증거들을 볼 때 북한은 처음부터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지 말아야 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스 레티넨 의원은 지난 2008년 당시 조지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것에 반대했으며 그 뒤에도 계속해서 북한을 명단에 다시 올릴 것을 촉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로스 레티넨 의원은 또 살인을 일삼는 북한 당국은 테러 지원국의 속성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들을 노골적으로 되풀이해서 위반했으며 북핵 6차 회담에서 한 약속들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은 미국 시민을 납치하고 거듭해서 미사일을 발사하며 한국 천안함을 폭침시키고 이와 함께 끔찍한 인권 유린 기록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처럼 대담해진 북한에 대해 미국이 보다 엄격한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상원은 어떻습니까? 상원에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습니까?
네, 상원에서는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될 계획은 없지만 많은 유력 상원 의원들이 오바마 행정부에 재지정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회기 상원 외교위원장을 맡았다가 이번 회기부터 외교위 간사로 역할을 바꾸는 로버트 메넨데즈 의원은 소니 영화사 해킹이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진 직후 존 케리 미 국무장관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메넨데즈 의원은 북한의 이번 해킹이 테러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도 최근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미 의회에서는 또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는 법안과 함께 북한 제재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최근 미국의 CBS 방송에 출연해 114대 회기가 시작되면 대북 제재 법안을 대통령 책상 위에 올려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이 지난 회기에 발의한 대북 제재 이행 법안은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을 통과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었는데요.
네.
이 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는 것입니다. 로버트 메넨데즈 상원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대북 제재 이행 법안을 다시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의회 상하원에서 추진되는 북한 제재법은 굉장히 강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네. 있습니까?
네, 북한 제재법은 이란 제재법을 본뜬 강력한 금융 제재를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이나 은행, 정부 등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이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에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함으로써 매우 강력한 효과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소니 영화사 해킹과 관련한 청문회 계획도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 상하원 군사위원회는 소니 영화사 해킹 사건과 관련해 행정부 당국자들과 전문가들을 불러 청문회를 열 예정입니다. 정보위원회도 소니 해킹과 사이버 안보 등과 관련한 청문회를 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원 군사위원장을 맡을 존 맥케인 의원은 소니 해킹 사태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새 회기에 사이버 안보와 관련한 입법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미 의회의 제114대 회기 개회에 따른 북한 문제 처리 방향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남북관계로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남북 최고위급 회담을 언급한 북한 신년사에 대해서 구체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부분부터 살펴주시죠.
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대화 의지를 밝힌 북한의 올해 신년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6일 청와대에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북한의 올해 신년사가 남북 대화와 교류에 진전된 뜻을 밝힌 것으로서 북한의 이 같은 반응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과거 남북관계가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우여곡절이 많았다며 북한은 진정성을 갖고 대화 의지를 조속히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한국 측이 제안한 당국 간 회담에 북한이 먼저 응하라고 촉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서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인 게 있습니까?
네, 북한 국방위원회는 지난 7일 대변인 담화에서 대단합을 이룩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체제 대결에 매달릴 작정인가라며 흡수 통일론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북한 국방위 담화는 이어 앞으로 한국 정부의 움직임을 각성 있게 지켜볼 것이라고 밝혀 한국 측의 반응에 따라 남북 대화 등을 추진할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국방위 담화는 또 미한 합동 군사 연습과 대북 전단 살포를 거론하면서 한국 정부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대북 전단 살포를 억제하지 않으면 남북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겠다 그런 의미로 보이는데 한국 정부는 네. 어떤 입장입니까?
네, 한국 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은 지난 7일 정례 브리핑에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대북 전단 살포는 막을 수 없다는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임 대변인은 다만 전단 살포에 대해 북한의 위협 정도와 국민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처를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임 대변인은 또 북한의 위협으로 국민의 생명이 명백히 위험한 상황이 되면 당국이 대북 전단 살포를 막는 것은 적법하다는 의정부 지방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그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서 의정부 지방법원의 판결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의정부 지방법원은 지난 6일 경찰과 군 등이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제지해서 정신적 피해 등을 입었다며 민간단체 대표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인정은 했지만 북한의 위협으로 국민의 생명이 명백히 위험한 상황에서는 관계당국이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지난 연말 한국통일준비위원회의 남북당국자회담 제의나 북한의 신년사에서 언급한 각급 남북대화가 성사될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북한 측이 주장하는 것은 남북대화에 앞서서 전단살포 중지와 미한 연합훈련의 중단, 그리고 흡수통일 시도 중단 등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그런 전제조건 없이 대화 제의에 호응하는 실천적인 행동을 보이라고 북측에 제안했습니다. 남북이 마주 앉아서 그런 문제들을 논의하면 된다는 입장인데요. 남북 대화를 놓고 양측이 기싸움을 하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네.
한편 한국 정부는 한국 내 민간단체가 영화 인터뷰를 담은 DVD를 북한으로 살포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서 국민의 신변 안전을 감안해 상황에 맞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혀서 남북 대화 추진의 실마리를 완전히 놓치는 않았음을 내비쳤습니다.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남북 최고위급 회담에 대해 정상회담이다 아니다 뭐 그런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국통일준비위원회 한 고위 관계자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서 관심을 모았는데요. 이 같은 주장은 어떤 배경 때문입니까?
네, 남북한 간에 정상회담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정상회담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생각은 남북 모두에게 손해이자 남북관계 진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이 고위 관계자는 다만 정상회담이 성공하려면 남북 간 민감한 현안들을 논의하는 간접 대화를 개최하는 등 조건이 성숙돼야 한다며 남북 간 물밑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관계자는 한국 측이 지난 연말 제안한 남북 당국 간 회담에 대한 북한의 조속한 응답을 기대한다고 말했는데요.
네.
만일 답변이 늦어질 경우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대한 진실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박병영 기자와 함께 남북한의 주요 뉴스 살펴봤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지난 한 주간 뉴스의 중심에 선 인물을 살펴보는 화제의 인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오라기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면서 함께 듣겠습니다.
언젠가 당신이 말했었지 혼자 남았다고 느껴질 땐 추억을 생각하라 그랬지 누구나 외로운 거라 하면서 그리고 이런 말도 했었지 지난 날이 자꾸 떠오르면 애쓰며 잊으려 하지 말랬지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면서 단 한 번 스쳐간 얼굴이지만 내 마음 흔들리는 갈대처럼 순간을 영원으로 생각했다면 이렇게 간직하진 못했겠지 진정한 사랑을 하고 싶다면 오로지 주려고만 하랬지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면서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면서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면서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면서 사랑은
tell you about the America I know. My parents immigrated to this country with $10 in their pocket and a hope that the America they heard about really did exist. When tough times came, they didn't look to Washington.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지난해 11월 미국 총선에서 유타주 연방 하원의원으로 처음 선출된 미아 러브 의원입니다. 러브 의원은 지난 6일 개원한 미국의 제114대 의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의원 중 한 명입니다. 200년이 넘는 미국 의회 역사상 공화당 출신의 첫 흑인 여성 의원이기 때문입니다. 러브 의원은 39살의 젊은 나이로 뉴욕 브루클린의 IT 이민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러브 의원의 부모는 화장실 청소 등 굳은 일을 하면서 삼형제를 키웠습니다. 커네티컷주 하퍼드 대학을 졸업한 러브 의원은 유타주 사라토가 스프링스시에 정착해서 시민운동에 참여하면서 정치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달변인 러브 의원은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운동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했고 이를 바탕으로 2003년 28살의 젊은 나이에 시의원에 선출됐습니다. 유타주에서 IT 이민자 출신 여성이 처음으로 선출직 공무원이 된 사례였습니다. 러브 의원은 6년 뒤 사라토가 스프링스 시장이 됐습니다. 러브 의원이 연방 하원의원에 도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12년 총선에도 출마했지만 민주당 짐 매디슨 의원에게 패했습니다. 당시 두 후보의 표차는 전체 23만 5천 표 가운데 800표에 불과했습니다. 선거에서는 졌지만 가능성을 인정받은 러브 의원은 이후 공화당 행사에서 연설자로 나서는 등 많은 주목을 받았고 지난해 총선에서 두 번째 도전 만에 당당히 연방 하원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러브 의원은 흑인이고 이민가정 출신이면서도 보수적인 성향의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인종과 연령의 공화당 유권자들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선된 후에도 작은 정부와 감세, 산업 규제 완화 등 보수적인 의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브 의원은 새 의회 개원과 함께 공화당의 첫 흑인 여성 의원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러브 의원은 개원 후 인터뷰에서 의정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표하면서도 자신을 의회로 보낸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특히 유권자가 자신을 신뢰해 주길 바라는 정치인이 아니라 유권자를 먼저 신뢰하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화제 인물, 오늘은 미국 의회 역사상 공화당 출신의 첫 여성 의원이 된 유타주 미아 러브 하원 의원이었습니다.
뉴스가 쉬워집니다. 뉴스가 재밌어집니다. 좀 더 가까워진 세상, 뉴스 듣기, 세상 보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을 살펴보는 오늘의 세계 시간입니다. 김근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미국 새 의회 개원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지난 6일 미국 수도 워싱턴에 있는 의사당에서 114대 연방의회가 개원했습니다. 회기는 앞으로 2년간인데요. 지난해 11월에 미국 총선에서 공화당이 상하원 선거에서 모두 압승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공화당이 8년 만에 상원 다수당이 됐고요. 이미 다수당 지위를 누리고 있던 하원에서도 의석을 더욱 확보했는데요. 새 회기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246석, 민주당이 188석입니다. 70년 만에 공화당 의석 비중이 가장 높아졌다고 합니다.
네, 공화당이 상하원에서 모두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민주당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의회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정말 어려운 과정이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 오바마 행정부는요, 최근에 이민 개혁 조치처럼 이 공화당에서는 반대해오던 그런 조치들을 이제 대통령 권한으로 강행을 하면서
네.
의회 공화당 지도부와의 갈등이 더욱 깊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욱 치열한 정치적 대립이 예상되고 있고요.
미국 의회가 개원하는 절차도 궁금합니다. 이 상원과 하원의 차이가 있죠?
그렇습니다. 상원 의장직은요, 미국에서는 특이하게 부통령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조 바이든 부통령이 상원 의장으로서 개원을 알렸고요. 이어서 지난 총선에서 새로 선출된 의원들이 의원 선서를 했는데요. 미국의 상원 의원은 주당 2명씩 100명입니다. 그런데 상원 의원의 임기는 6년이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전체 의원의 3분의 1을 새로 뽑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지난 총선에서 선출된 의원들만 따로 의원 선서를 했습니다.
하원은 어떻습니까?
하원은 2년마다 전체 의원을 새로 뽑기 때문에 개원과 함께 전체 의원이 의원 선서를 했는데요. 이어서 이제 하원 의장 선거가 열렸습니다. 하원 의장으로는 이 공화당 소속인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다시 선출이 됐는데요. 112대와 113대 의회에 이어서 이번에 세 번째로 하원 의장을 맡게 된 겁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 존 베이너 의장의 재선출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의회 개원을 앞두고 주목됐던 사안 중에 하나인데요.
네.
특히 공화당에서도 더욱 보수적인 성향인 티파티의 지원을 받는 의원들이 베이너 의장 재선출에 반대하겠다, 이런 입장을 의례적으로 공개적으로 밝혔었습니다.
네.
10명이 조금 넘는 숫자였는데 많은 숫자는 아니죠. 그동안에 공화당 내에서는 베이너 의장이 자유시장 경제와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당의 이념에 충실하지 못했다, 또 이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가 이제 대립각을 이룰 때 베이너 의장이 충분히 반대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이런 비판들이 특히 이제 보수적인 쪽에서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이번에 의장으로 재선출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 있었고, 하지만 이 공화당의 다른 일각에서는 반대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새 회기에서 공화당이 모두 다수당이 된 것을 축하하고 한 목소리를 내야 할 판에,
네,
베이너 의장을 당내에서 공격해서는 되겠느냐,
네,
그런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결국 뭐 말씀드린 대로 베이너 의장은 세 번째로 하원 의장에 다시 선출이 됐고요.
이번 의회 의원 구성은 어떻습니까?
이번 회기에서 눈에 띄는 점은 여성과 소수계 의원이 늘어난 점인데요. 여성 의원 수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상하원을 합치면은 이제 104명인데요.
네.
전체 이제 상하원 의원 수가 500명을 넘기 때문에 전체 의원의 20% 정도, 5명 중에 1명이 여성인 셈이죠. 하지만 전체 미국 인구 비율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미국 의회는 인종적으로는 백인, 성별로는 남성, 종교로는 이제 기독교 신자에게 많이 이제 비율이 높고, 네, 압도적인데요. 좀 말씀을 드리면은 백인 비율은 이제 5명 중에 4명, 남성 비율도 5명 중에 4명, 기독교인 비율은 10명 중에 9명이었습니다. 인종별로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 하원보다는 상원이 더욱더 보수적이라는 점을 알 수가 있는데요.
네.
상원 의원 중에는 백인의 비율이 무려 94%였습니다. 아주 압도적이죠.
네.
흑인은 하지만 2%에 불과했고, 중남미계가 3%, 아시아계는 1%였습니다. 하원은 백인이 이제 80%로서 상원의 94%보다는 비중이 낮죠.
네.
그리고 흑인이 10%, 중남미계 8%, 아시아계 2%로 상원보다는 소수계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네, 이번 회기에서 공화당이 말씀하신 대로 상하원에서 모두 다수당이 되면서 이 오바마 대통령과 뭐 힘겨루기가 예상이 되는 부분인데, 현안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나요?
뭐 연방정부 예산 승인부터 시작해서요, 이민과 환경, 보건개혁 등 뭐 여러 사안들이 지금 대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네,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가 된 미치 맥코넬 의원이 개원 즉시 첫 의제로 텍사스주와 캐나다를 연결하는 키스톤 송유관 건설을 승인하는 법안을 상정하면서 오바마 대통령과의 대립을 예고하기도 했었죠.
말씀하신 키스톤 XL 송유관은 어떤 거를 말하나요?
캐나다에서 생산한 원유를요, 미국 텍사스까지 연결하는 아주 긴 길이의 송유관입니다.
네.
공화당에서는요, 일자리도 창출되고 또 미국 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하지만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를 들고 있고요. 또
네,
일자리가 생기긴 해도 한시적인 것이다. 송유관을 뭐 짓고 나서는 이제 건설 인력이 필요하지가 않으니까요.
네.
또 이제 미국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미비하다, 캐나다에게만 많이 도움이 된다, 이런 입장인데요. 지난 회기에서도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에서 이 송유관 건설 법안을 승인했고, 민주당 다수였던 상원에서는 무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네,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상하원 다 공화당이 장악했기 때문에
네,
이 송유관 법안도 의회 통과가 유력하고, 오바마 대통령은 뭐 반대 입장을 그동안 분명히 해왔기 때문에 네.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죠.
네, 키스톤 엑셀 송유관은 그렇고 또 그 밖에 어떤 현안들에서 대립이 예상되고 있습니까?
뭐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의회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발동한 이민 개혁 조치에 제동을 거는 법안을 이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바마 행정부의 핵심 추진 사업인 건강보험 개혁안을 무효화하려는 움직임도 있고요. 국가 부채 한도를 늘리는 것. 연방정부 예산안을 승인하는 것, 이런 것들도 사실 지난 회기에서도 뭐 네. 통과가 굉장히 쉽지 않았던
그렇죠.
그런 법안인데 이번 회기에서는 더 큰 이제 어려운 과정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한편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소니 해킹 사태와 관련해서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등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네. 이번 주에 공화당 일리에나 로스레티넨 의원이 이 하원에서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겠죠.
네, 미국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다수당이 된 제114대 의회가 지난 6일 개원했다는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번에는 프랑스로 가보겠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에 관한 소식인데요. 프랑스 수도 파리에서 대낮에 테러 공격이 발생해서 정말 큰 충격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아직도 충격의 여운이 가시지 않았는데요. 네. 지난 7일 오전에 프랑스 파리에 있는 풍자 전문 주간지 샤를리 앱도 사옥에서 테러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오전 11시 30분쯤에 검은 복면을 쓰고 자동 소총으로 무장한 괴한 두 명이 들이닥쳐서 총격을 가했습니다. 이들은 안에서 편집회의 중이던 편집장과 기자 등에게 조준사격을 가해서 여러 명을 사살했고요. 또 건물을 빠져나와서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찰에게도 총격을 가했는데 모두 12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의 부상자도 발생했습니다.
이 무장 괴한 두 명이 형제들이라고요?
그렇습니다. 프랑스 국적인 34살의 사이드 쿠아치와 32살의 셰리프 쿠아치 형제였습니다. 이들은 테러 공격을 벌인 후에 파리 북부로 도주했는데요. 지난 9일에 파리 국제공항 인근 마을의 인쇄소에서 인질 한 명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이다가 사망했습니다.
이들이 테러 단체에 소속돼 있다, 뭐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맞습니까?
네, 당시 공격을 목격했던 사람들에 따르면요. 괴한들은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를 모욕한 데 대한 복수이며 샤를리 앱도, 이 주간지의 제목이죠.
네.
샤를리 앱도는 죽었다 이렇게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또 자신들이 예멘의 알카에다 소속이라고 언론에 전하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특히 이들이 테러 공격 직전에 건물에 들어가고 또 공격 직후에 건물에서 빠져나오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요.
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마치 잘 훈련된 군인들처럼 대담하게 또 침착하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총기를 능숙하게 다루는 모습도 화면에 찍혔는데요. 그래서 이들이 알카에다 등 테러단체와 연계돼서 훈련을 받았거나 또 실제로 이런 테러 공격에 가담했던 전력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이런 소행이 자신들 단체들의 뭐 주장이다 뭐 이런 테러단체는 없습니까?
알카에다와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이 이번 테러가 고무적인 공격이라면서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렸지만 자신들의 소행이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 범행을 저지른 쿠아치 형제, 전과는 없습니까? 알려진 범죄 사실이라든가.
사실 동생은 전과가 있습니다.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형인 사이드 쿠아치는 지난 2011년에 예멘으로 건너가서 몇 달 동안 예멘 알카에다 지부에서 군사 훈련을 받은 사실이 나중에 유럽과 미국 정보당국에 의해서 밝혀졌죠.
네.
동생은 셰리프 쿠아치는 이슬람 극진주의와 관련된 전과가 있는데요.
네.
2008년에 이라크 내 반군에 무장대원을 보내는 일을 돕다가 징역 18개월을 선고받았었다고 합니다. 한 프랑스 매체는 이들이 지난 여름에 시리아를 방문했었다고 보도하기도 했고요.
잠시 얘기를 나누긴 했지만 이것을 보면은 이 테러 공격이 매우 치밀한 계획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공격을 받은 샤를리 앱도는요. 지난 2011년에 이슬람교 예언자 무함마드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만평을 실어서 이슬람교도들의 반발, 테러 위협을 받았던 곳입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이 무함마드의 모습을 그리는 것조차 금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를 이제 비판하는 만평을 실으면서 반발이 거셌고요. 실제로 이 테러로 보이는 방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협에도 불구하고 계속 만평을 실었는데요. 테러범들은 이 정확하게 편집회의가 열리는 시간에 건물에 진입을 했고 또
네.
안내를 맡은 직원을 사살한 후에 곧바로 2층으로 올라가서 편집회의 중이던 편집장과 기자 또 만평과 최소 8명에게 조준사격을 가했습니다.
네.
목격자들에 따르면 총기를 난사한 것이 아니라 이름을 불러서 지목한 뒤에 조준사격을 했다고 하고요. 이번 공격으로 사망한 스테판 샤르보니 편집장은 알카에다 등 테러단체의 공격 대상 목록에 올라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많은 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에 빠졌는데 특히 공격을 당한 이 프랑스 정부가 애도의 날을 선포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지난 7일 사건 직후에 현장을 방문해서 이번 총격은 명백한 테러 공격이자 극단적인 잔혹행위라고 밝혔었습니다. 또 이후에 생중계된 이 저녁에 방송한 연설에서도요. 프랑스는 테러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로 뭉쳐서 자유를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다음 날인 8일 희생자들을 추도하는 애도의 날로 이제 지냈고요. 엘리제궁을 비롯한 관공서에서는 사흘간 조기를 개항했습니다. 또 파리 전역에서는요.
네.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촛불 집회, 또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지켜내겠다고 다짐하는 시민들의 집회들이 계속 열렸었습니다.
네, 국제사회는 어떤 반응입니까?
뭐 국제사회도 이번 파리 한낮 도심 테러 공격으로 충격에 빠졌는데요.
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파리 테러가 미국의 가장 오랜 동맹을 겨냥한 공포스러운 테러고 프랑스 정부와 긴밀해서 관련자들이 정의의 심판을 받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다짐했었습니다. 또 이 존 케리 국무장관도요 별도의 성명을 발표했는데 직접 불어로 이제 말을 하면서
네.
모든 미국인은 파리 시민과 프랑스 국민과 함께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서방 국가들 또 다른 나라들도 테러 공격을 비판하는 입장을 잇따라 지난주에 밝혔고요.
네.
여기에 아랍권 22개국으로 구성된 아랍연맹도 테러 공격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한편 각국 언론들은 테러범들이 언론사를 공격해서 기자들을 살해했다는 점에서
네네.
표현의 자유, 또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규정했는데요. 이번에 공격을 받은 샤를리 앱도 언론사는 이런 충격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주간지를 계속 발행할 것이라고 밝혀서 다시 한번 주목됐었죠.
네,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언론사 테러 공격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번엔 이번 주 스리랑카에서 치러진 대통령 선거 소식 알아볼까요? 라자팍사 현 대통령이 3선에 실패했다고요?
네. 지난 2005년 11월에 대통령에 취임해서 10년간이나 집권을 했던 마힌다 라자팍사 대통령이 3선에 결국은 실패를 했습니다. 라자팍사 대통령은 지난 8일 전국적으로 열린 대통령 선거에서 같은 당 소속이었다가 탈당해서 범야권 후보로 출마한 미트리팔라 시리세나 전 보건장관에게 패했는데요. 개표 결과 시리세나 후보가 51.3%를 득표했고 라자팍사 대통령은 47.6%의 득표를 하는 데 그쳤습니다.
네, 사실 선거 전에는 라자팍사 대통령이 3선에 성공할 거란 그런 예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다고 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원래 라자팍사 대통령은 임기가 2년 더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내전 기간에 민간인 학살을 했다는 의혹, 또 정부의 부패 등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면서 지난해 11월에 조기 대통령 선거를 치르겠다고 결정을 했고요. 3선 출마를 발표했죠. 사실 라자팍사 대통령이 임기가 2년이나 남아있음에도 이 조기 대선이라는 승부수를 띄운 건 야권에서 자신을 대적할 뚜렷한 후보가 없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러도 이길 거라는 그런 예상을
네,
한 거죠.
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같은 집권당 소속인 시리세나 전 장관이 전격적으로 탈당을 해서 야권 후보로 나오면서 라자팍사 대통령이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결국은 벌어진 거죠.
네, 결국은 뭐 뚜껑을 열어보니까 정권 교체를 바라는 유권자가 많았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라자팍사 대통령은 내전 중에 민간인 학살에 대한 비난과 함께 정부의 부패, 또 족벌주의 인사에 대한 비판이 고조됐었습니다. 또 라자팍사 대통령의 집권이 장기화되면서 독재화에 대한 우려도 있었고요. 여기에 이제 국제사회에서 앞서 말씀드린 내전과 관련해서 스리랑카에 대한 인권 상황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는데 그러면서 외교적으로는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지나치게 중국에 기댄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시리세나 전 장관이 범 야권 후보로 출마하자 집권당 의원 또 장관 등 유력한 정치인 20여 명이 함께 탈당을 해서 힘을 실어줬고요. 소수계인 타밀족, 이슬람계 정쟁들도 시리세나 후보를 지지하면서 결국 시리세나 후보가 승리한 겁니다.
네, 라자팍사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안 해도 될 선거를 한 건데 선거 결과에 승복을 했습니까?
네, 다행히 라자팍사 대통령은요. 개표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리세나 후보의 승리가 확실되자 빠르게 패배를 인정했고요. 네. 대통령직에서도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라자팍사 대통령은 시리세나 후보와 통화하고 순조로운 정권 이양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리세나 당선인도 입장을 밝혔나요?
네.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동시에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강조했는데요. 스리랑카에서는 이번 대선 중에 야권 지지자 한 명이 괴한의 총에 맞아 사망하는 등 폭력 사태도 발생했었습니다. 시리세나 당선인은 이런 폭력 사태 또 앞서 벌어졌던 내전 등을 이제 지목을 하면서 증오로는 증오를 극복할 수 없다. 다른 사람들에게 물리적인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인 고통을 줘서도 안 된다면서 지지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네, 스리랑카 국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유권자들은 시리세나 당선인이 소수계를 포용하는 등 통합정책을 펴기로 한 데 대해서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 서방국가들과의 외교관계 개선도 기대되고 있는데요. 시리세나 당선인의 승리가 확정되면서 당일날 스리랑카 증권시장은 큰 오름세를 보이면서 경제적으로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미국 정부도 입장을 냈죠?
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요. 성명에서 스리랑카 대통령 선거가 성공적이고 평화적으로 치러진 데 대해서 축하를 보냈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라자팍사 대통령이 결과에 빠르게 승복한 것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평화롭고 합법적인 정권 이양의 전통을 남겼다는 거고요. 미국은 앞서서도 이제 스리랑카 정부가 평화적인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었습니다.
네, 김근선 기자와 함께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뉴스 듣기 세상 보기도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언제나 겨울 보내드립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은경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 불어 가녀린 어깨 스쳐가며 떨치려 애를 써도 텅 빈 가슴 언제나 겨울 우린 서로 기댈 곳이 필요해 세상은 너무도 외로운 곳이잖아 다시 떠난다는 말은 말하죠 힘겨운 나를 위해 곁에 있어줘 너마저 내 곁을 떠나면 난 기댈 곳이 없어 있어줘